예,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주 안에 사랑하는 아름빛 교회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3월인데요. 다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봄 기운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참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 좀 감사한 일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올때참 행복합니다. 제가 축도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께서 범사에 잘 되시고 더더욱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답니다. 어디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우주적 교회다. 비가시적 교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지역교회로 우리가 아름빛 교회라는 교회에 몸담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요. 그말 자체, 헬라어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말의 뜻 자체가 이제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 바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부르심과 이렇게 딱 결부되어 있는, 딱 붙어 있는 그런 또 하나 중요한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혹은 좀 신학의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게 같은 단어로, 같은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고, 이게 대부분 부르심과 관련돼서 함께 이렇게 연하여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몸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발신자와 수신자를 첫절에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이 편지를 함께 쓰는 사람들이죠.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또 축복의 말을 편지 시작에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아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정말로 뜨겁게, 아름답게, 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말로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보면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옵니다. 자, 믿음, 사랑, 소망. 너희가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입각해서 너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고,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알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다. 너희가 정말로 너무나 귀하게 걸어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을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대요? 택하여 주셨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택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기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김영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질문. 마음속으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떠올리시고, 틀리다, 아, 저거 아닌 것 같다 하면 X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분명 함정이야.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어떻게 동그라미예요? X예요? 확신이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제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자, X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 다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도 성립을 하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말도 성립을 합니다.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마치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요, 인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인간의 회심,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심,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 인간의 반응에 초점을 둔 표현이에요. 근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이 둘 다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의 회심 혹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믿음이 있기 전에 성경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선택하셔서 우리 인생 어느 시점에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토대가, 구원의 근거가, 구원의 시발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선사해 주셨다. 성경은 그 이야기도 똑같이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의 용어로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그래서 좀 딱딱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제가 최대한 쉽게 좀 풀어드려 볼게요.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그래요. 내버려 두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좀 잔인한 분 아니신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실 것 같은데라는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오랜 기간 신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개신교인들이거든요. 개신교 안에 장로교, 뭐 루터교, 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교파들이 있는데 그 교파들마다도 교파들마다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목회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입장이 상이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얘기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게요. 동의가 될 때마다 고개를 살짝살짝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중 얼마간의 사람을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속에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선택의 교리예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야 될 운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이 말이죠. 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선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유기라는 말을 말씀드렸어요. 유기견 있죠? 주인이 내버려 두는 거죠. 우리 이제 저희 집이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아기 때는 엄마 아빠를 의존하죠. 엄마 아빠가 없으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엄마가 없으면 울고 보채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요게 크면 내버려 달라고 합니다. 나 좀 내버려둬. 문쾅 닫고 들어가서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녀들이 철이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향한 모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말과 잔소리, 그 표현들이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버려 둘래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철 들어가는 과정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있는지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 그런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세상을 지으실 때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건데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치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든 인간들의 형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각종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이 우상이 나를 잘 살게 해주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형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셨다. 이게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런 말이 나오고요. 26절에도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마도 동성애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참 가증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본문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인간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똑같이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가 있느냐. 죄를 열거를 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이후로도 죄의 항목들을 쫙 사도 바울이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으면 중요하게 확인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죄만 짓고 살아갔을 겁니다.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더 심각한 죄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따가도 확인할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고 끝까지 우리 인생에 침투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를 당겨가시겠다. 그게 바로 이 선택의 교리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답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구나 알게 되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건실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담아내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의 교리 혹은 예정 교리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심각하셔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이 선택의 교리가 저에게 적어도 제가 이 설교 이 메시지를 딱 듣게 됐을 때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저와 여러분을 덮어놓고 선택하셨대요. 덮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런 저희를 향해서 작업을 걸어오시고 우리도 가만히 예수 믿고 나면 어느 날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그렇게 도우시고 그렇게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이렇게 계속 침입해 오셨구나. 그래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참 비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을 번듯하게 입고 주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투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끝까지 밀고 가시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시기로.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인데요. 교회라는 것은. 자, 여러분 1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복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택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우리를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김영윤을 선택하셨대요.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 예정이라는 말을 선택이라는 말과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죠. 우리에게 감격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이신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분이신지를 그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그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자격도, 조건도, 근거도, 토대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투하셔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의 사람 되어가도록,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정말 이것이 큰 감격, 또 큰 자유함을 가져다 줬어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분이시구나, 위대한 분이시구나, 놀라운 분이시구나 알게 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억눌림들이 뻥 하고 뚫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1%의, 0.1%의 어떤 근거도 있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데 빠른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답니다. 그게 성경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 생활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드려주십시오.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7장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택이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택하셨어요. 자, 7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기뻐하셨대요. 그냥 그들을 택하셨대요. 그냥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대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드리지 않았던 예화인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쁠지 안 예쁠지를 고려해서 초음파 사진을 보면 대부분 안 예쁘게 나와요. 애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얼굴 안 보여줄 때도 있죠. 쭈글쭈글 하잖아요. 안 예쁘네. 안 예쁘니까 우리 자식 안 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이면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아이가 이쁘든 안 이쁘든 부모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면 그뿐이에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담대함과 자유함과 충만함이 감격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숫자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뭔가 남달라서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김영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감격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7장 8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구원하셨나니,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신다면, 또 자녀 삼으신다면,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저 구원받을 만해요. 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해요. 그런 이야기를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품으시고, 먼저 기뻐하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이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고리는, 선택의 교리는 저와 여러분의 감격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좀 짓궂은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가끔은 성도들 되게 무너집니다. 자기의 민낯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 꼬라지가, 내가 얼마나 쓸데없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낯설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쏟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을 건네세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의 자녀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세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성도가 누리는 감격이고 힘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이렇게 한 단락이 매듭지어져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것이 선택의 교리. 이건 차가운 교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교리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격려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말 흔히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이 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냥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덮어놓고 나를 믿어주시고 덮어놓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경험되는 거죠. 사무치도록 가슴에 와서 박히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름빛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덮어놓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구나. 그 감격이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심지어 봉사할 때조차도 그 감격으로 인해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그런 성도가 건강한 정말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선택의 교리 안에 이게 들어있는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은 헌신을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 그럼 이렇게 선택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 누구누구 천국가, 자, 누구누구는 어떻게 사든 상관없어, 뭐 지옥 백성 되든 말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헌신을 포함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냥 자 천국 가자 이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께서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백성을, 그 자녀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끔찍히 사랑하시겠다. 심지어 모든 걸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교리가 바로 이 선택교리입니다. 말씀을 좀 볼 텐데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특별히 그 말씀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내가 택한 야곱아, 택하셨다 그래요. 선택하셨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택하고 선택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꺼내십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헌신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헌신하시겠다는 거죠. 수고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 들어주시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되레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 보면 되게 뼈아픈 말이 한 군데 쓰여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예.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실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벌레만도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벌레만도 못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런데 너희 두려워하지는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나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도우시겠다, 붙으시겠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 가만 보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헌신하시는, 집요할 정도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딱 마주하게 됐을 때, 나의 죄가 너무나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폭포수와 같이 쏟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성실하시다는 것. 선택받은 백성들은 알게 돼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 벌레만도 못한 버러지 같은 나를 향해 어마어마한 정성을 쏟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선택한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헌신하시고 성실하시고 특별히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집요하시고 끈질기시고 포기할 줄 모르시고 결코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침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 뿌리게 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헌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신 가장 큰 헌신입니다.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정도로 귀히 여기시는 겁니다. 요즘에 그 부동산 쪽에 일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공사가 막 중지돼서 분양 받았다가 막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고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공사가 실패하겠습니까? 그 공사가 중간에 틀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끝까지 만들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감격, 어마어마한 감사를 당연히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시작한 공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하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밀어가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에 이런 귀한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한번 또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다음에 부르신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더 이상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왈가 왈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좀 조심스러운데 뒷절에 눈이 가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건 그 앞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헌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품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겠답니다.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꼬라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꼬라지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선택을 접지 않으십니다. 공사하다가 엎어, 자 이거 공사 못하겠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조금 딱딱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다가 한 그 CCM 사역자께서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가사도 너무 은혜롭고 멜로디도 너무 좋고 심지어 이 형제가 훈남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봤는데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 우리 그 형제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피아노 치면서 부르시는데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언젠가 저희 교회도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있어서 한번 듣고 설교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한 주 내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듣고 또 불렀습니다. 네. 가사 중에 뭐 한 분 한 분 느껴지는 부분이 다르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상관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대요. 내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선택하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주셨답니다. 이것이 선택, 따뜻한 교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기다림을 약속합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인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해 놓으셨는데 선택하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영 마뜩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저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누구도 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나 충분한 사람이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에게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사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신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파란 것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오래 참아줄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라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파란 것이 시작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을 강조해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회에게 그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다리고 계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다. 근데 너희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공동체 너희 꼭 기억해라. 너희 서로서로 기다려주어라.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다려주어라.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40 중반의 젊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젊디 젊은 목사인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다려주심을 제가 잊지 않고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 좀 기다려주십시오. 서로가 서로 오래 참아주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좀 제가 짓궂은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려주고 계신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래 참고 계신지 우리는 배워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 근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을 때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게 있을 때 우리가 참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고 세워져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성도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극진한 정성을 다하시는, 헌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서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며 용납하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아름답고 건실하게 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도록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 모든 구원의 근거와 토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습니다. 그 감격으로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 아름빛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감격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감격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 감격으로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헌신하시고 사랑하신 그 끔찍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아름빛교회가 선택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것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것 뒤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참 높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무한한 선택, 그로 인한 아버지 자비와 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고 토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빛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감격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과 중심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이 철철철 흘러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듯이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주는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성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선택받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일상 위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귀한 자녀들 위에,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